우리가 몇 주 전부터 오전에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를 많이 읽었지만 오늘도 이제 또 강해를 하기 위해서 12절에서 이제 18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4장 읽으면 뭐 아마 빨리 읽으면 5분 정도, 10분 정도면 다 읽을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이. 그런데 이거를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사랑하던 그 성도들 향해서 이런 그 편지를 쓰던 그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이런 편지를 적었을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제 갇혀있는 그런 가운데 어느 면에서 애절한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기록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뺄 것이 없는 말씀이에요. 뭐 성경 말씀 전체가 다 그렇지만 빌립보서를 제가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이게 몇 절 몇 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정말 하나도 뺄 것이 없는 너무 구구절절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사와 성도의 복된 관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러면 반드시 교회에 목사가 있고 목사의 뒤를 따르는 이와 같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에는 계급이 없어요. 목사가 더 높은 계급이고 우리 보통 많은 교회에서는 평신도 그러죠. 평신도 이렇게 이제 해서 성도는 뭐 밑에 있는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기 쉽지만 성경에는 신약성경에는 그와 같은 교회에 목사와 성도 제가 아마 목회하면서 여러분 한 번도 평신도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 성도라고 불렀어요. 저도 성도입니다. 다만 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룹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럴 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권위를 부릴 것도 없고 다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언을 주기도 하고 조언을 받기도 하는 이러한 그 관계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다. 목사는 말 그대로 영어로 패스터. 패스터는 뭐 하는 사람이냐? 패스추어를 주는 사람이에요. 골을 열심히 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거 이상 없어요. 골을 열심히 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고 성도들은 열심히 골을 먹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새끼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새끼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출산하는 그런 일을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할 일을 다 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본인의 일을 다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서게 될 때 제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꼭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우리가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참 사람인 거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 안에 나쁘거나 악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사람이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 안에 요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악하거나 좋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100% 선하십니다. 100% 선하세요. 100%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선한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죠? 예. 라이프라고 하는 말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에서 라이프, 삶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그 선한 생명을 통해서 좋은 그러한 그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이렇게 베푸는 사람, 그렇죠? 남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하여튼 주변을 배려할 줄 알고 그래서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받는 이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면 이게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맞질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은 뭐냐? 물론 그 전에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전에는 잘못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뭐냐? 모든 사람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서서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일, 하나님 앞에서 분리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와 같은 그 확신을 이제 가지게 돼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거의 퍼펙트한 완전 무결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본인이 내가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관한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냐? 행위의인이었어요. 이렇게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조항을 지킬 것은 지키고 지키지 말라는 것은 지키지 않고 해서 천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볼 때도 의인인 거예요. 너무 훌륭해요. 본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다 지키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키지 못하지 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이와 같은 오류 가운데 본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의롭고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삶이 180도 변화가 됐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사람 보기엔 내가 깨끗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먼지만도 못하고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의, 이 올바른 거 여기에는 자기가 무슨 수를 다써도 다가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 그래서 사람이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를 흘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느 면에선 청천벽력과 같은 그와 같은 지금까지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게 그냥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에서 생기게 됐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바울의 마음에 확신이 들고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떠한 사명을 주셨냐? 그 당시 우상 숭배로 온 세상이 멸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우상 숭배로 멸망하는 그 이방인 세상에 마귀가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자 그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유일하신 대신 속죄 희생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를 내가 온 세상에 다니며 죽을 때까지 선포해서 사람들을 마귀의 속박에서 구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생기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온 천지가 우상 덩어리야. 지금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지금은 그런 우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나무를 깎아 만들기도 하고 금을 뭐 이렇게 부어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큰 거 작은 거 할 거 없이 그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 로마 시대, 그 그리스 문화 시대, 그 당시에는 그냥 나가는 데마다 우상이 깔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우상들이 세상도 만들고 복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우상들에게 돈을 바치고 신전에 가서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고 이러한 신들을 이렇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신전의 사제들이 마련해 놓은 이와 같은 그 의식들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쾌락도 즐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번에 발견하게 된 그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100% 의 올바른 거, 이거를 내 평생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겠다. 뭐를 선포하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묻지심과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 무궁한 그와 같은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너무나 단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만을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전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지금 그리스 지방, 이런 모든 지방을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니고 배로 다니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산맥을 넘기도 하고 평야를 걷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무려 2만 키로, 3만 키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맹수들이 있는데 이 바람에 의해서 배가 막 파손되는 이와 같은 거, 이걸 겪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이 불구덩이에서 마귀의 이 지옥 불 속에서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한 5, 6년 전쯤에 터키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 이게 말씀을 전했을 것 같은 그 에베소의 이와 같은 그 콜로세움 같은 이런 이 원형 경기장 이런데 이제 가서 바울이 그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감회 깊게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살신 성인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니며 사람을 불구동에서 끄집어내려고 한 거예요. 살신 성인 아시죠? 자기를 죽음에까지 내어주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죽을 때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기 원합니다. 기독교든 천주교든 종교를 갖기를 원해요. 왜 종교를 갖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가서 예수님 왜 믿냐, 뭐 불교 가서 부처 왜 믿느냐 이렇게 다 묻고 그래봐요. 다 부처님의 그 은혜, 이 자비를 받아서 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수무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대학도 좀 잘 가고 자동차도 고장이 안 나고 돈도 좀 잘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그 일념을 가지고 대다수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기독교에까지 파급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된다는 이 번영신학, 이 번영신, 예수님만 믿으면 뭔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번영신학이 주류를 이루어서 그저 교회 가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무슨 일이 잘 되는 이와 같은 걸 찾아서 예수님 믿으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한마디로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샤머니즘. 예수님을 이런 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꿈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못 가지고 있는 야망이에요. 이거 깨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아이러니는 뭐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신성인의 자세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항상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항상 좋은 일 생기세요, 여러분? 항상 웃는 일만 생겨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그 옆에 있는 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4장 8절에서 12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일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한다.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 믿고 좀 복 좀 받아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근데 당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처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핍박을 받으나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리면 와싹 거꾸로 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꾸로 뜨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항상 죽는 데까지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는 그런 데까지 가서 예수님을 섬기게 될 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우리 영어로 얘기하는 라이브하게 이렇게 그냥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했냐?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사역자로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어려움과 고통이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선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달고 사는 그와 같은 삶이 사도 바울의 일상적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그런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 6장 4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냐?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많이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많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가 주는 이와 같은 안락감, 이거하고 그리스도인에게 부과가 되는 이와 같은 의무는 아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야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금수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8절에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면 영예도 받고 치욕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예만 누리지 않아요. 치욕도 받는다는 겁니다.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좋은 평판도 받고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쁜 평판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빼고는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쁜 평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치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한 자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가 됐고, 늘 죽는 자 같은데 우리가 살고, 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은데 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말 그대로 아이러니가 가득 찬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게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 자,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모든 거를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당했던 그 어려움을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보통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 영웅일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세상 역사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영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웅이에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쳤어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와 같은 특권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전달해주고,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붙잡혀갖고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로마서 1장부터 시작이 되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선포하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옥에 갇혀서 가는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걸어서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가서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그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준 그 복음, 그걸 내가 너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는 그러한 그 소망을 앞에 피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고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결국 로마에 가긴 갔는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좌절이 되겠죠. 여러분,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고 선하게 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30년이고 지금 내 인생을 다 바치고 그러고 살았는데, 아니 그냥 걸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서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만나, 이것도 지금 힘든 일인데 지금 로마에 감옥에 지금 들어가서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로 지금 여기에 지금 남아있으니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그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이 보내준 그 사랑의 선물,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심정을 이제 피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도 이 감옥 자체가 나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복음 선포의 기회가 되고 복음을 확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땅에 살았던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나중에 로마 감옥에 내가 지금 갇혀있는데, 아 글쎄, 이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사람 좌절하게 만든 일이에요. 낙망하게 만든 그런 일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하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 일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난과 핍박도 복음 선포의 기회가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을 어기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고난과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것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복음을 확장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확장하는 기회. 영어로 가서 보면 furtherance of the gospel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further,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further란다는 좀 멀리까지 있는 거 그거 아시죠? 네, 그게 이제 명사형이 furtherance예요. 복음이 멀리 진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갇힘으로 말미암아, 야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복음이 널리 확장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주눅이 들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됐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복음만 있는 거예요. 복음, 영어로 가스플, 뭐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요 빌립보서 4장 안에 복음이란 단어가 9차례나 나와요. 그 바울이 그냥 복음에 미친 겁니다. 복음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미친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일에 미치는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미쳐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복음에 미쳤어요. 복음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복음만 확장되기만 하면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문제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스인에게로다. 그 한다면 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여기 7, 80년 사는 게 끝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사는 영원한 것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확장이 돼서 지역 불 속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으면 내게 닥친 이런 모든 일 나는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그 아이러니를 지금 여기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이렇게 결박당한 그 일, 이것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됐다. 자, 로마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국입니다. 왕국이 로마고 그 로마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가. 자, 그러면 이 궁궐이라고 나오는데 궁궐에 누가 살아요? 카이사르, 왕이 살죠. 왕의 친인척들이 다 살겠죠. 또 누가 살겠어요? 그 온 제국을 다스리는 모든 치리자들이 다 그 궁궐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궁궐에 있는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근데 이 감옥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또 로마 시내 이런 모든 거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누가 있어야 되냐? 역사의 그 증언에 따르면 9천 명 정도의 정예 부대 군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안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감옥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가 또 그 안에 있는 고귀한 사람들이 제국을 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9천 명, 만 명 되는 이런 그 부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힘이 세고, 그 다음 이 칼을 잘 다루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이 감옥에 이렇게 죄수들이 그 안에 왕궁의 그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이 군사들이 꼭 그 옆에 가서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바울이 거기 앉아있으면 바울의 친구들이 방문합니다. 친지들이 방문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이 방문해요. 그러면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묻히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 그런 이야기를 요 옆에 지금 군사가 있는데 계속 그 얘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해야 되다. 밤에 잘 때도 군사 옆에 와서 들어와 있으면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걸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4장 22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말씀을 바울이 파워풀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전하니까 그 말씀이 왕궁에 있는 그 군사들을 통해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황제의 친척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 이거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옆에 있는 군사들이 그런 복음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렇죠? 황제의 친척들이 그런 복음을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님이 감옥서에 가두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듣게 되니까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니까 결국 이 군인들이 믿게 되고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가족들이 믿게 되고 이 입을 통해서 결국은 황제의 친척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가면 누구만 만나려고 그랬어요? 거기는 성도들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심지어 황제의 친척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복음이 편만하게 이렇게 밖으로 펼쳐나가려면 어떻게 고귀한 이 치리자들도 그걸 알아야 보호도 해주고 복음이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행로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원치 않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일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서 기가 죽어서 낙망하고 이럴 줄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14절에 어떤 일이 생겼냐? 주 안에는 형제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돼서 야, 저 감옥에 갇혀서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황제의 집안에까지도 이게 복음이 전달이 되네. 그렇죠? 이제 황제의 집안까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이 뭐 때문에 생겼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은 선한 의도로도 선포가 되고 선하지 않은 의도로도 선포가 되는구나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 다수의 성도들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온 것을 기뻐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도 듣고 그렇죠? 강론도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악한 의도로 복음을 선포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야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누구를 미워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예,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한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워준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선포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이거 다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니까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어떤 식으로든 다투어서 그를 더 핍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생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 다툼과 시기로 예수님을 선포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마귀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앞뒤 문맥을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그렇죠, 다투는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저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야. 이것도 교회 안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했을까? 바울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지도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고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 여럿이 있었는데, 아, 사도 바울이 하여튼 로마에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오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지난 30년간의 그 한 일과 자기들이 한 거 이거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술술술 그 로마서 이게 적는 그런 그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경륜 이렇게 풀어서 내면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지도자가 설명해도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사람들 우리가 판단해 보겠는데, 로마 교회에 있는 보통 지도자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게 되니까 배가 아픈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예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에 가서 보시면 요한이 내가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아예 이름을 밝혀놓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는 한 장뿐이 없기 때문에 9절, 10절 가서 보니까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으뜸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동일한 일을 당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일을 당했고 사도 요한도 동일한 일을 당한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이 오면 그러면 내 모든 게 좀 약화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도 있었고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글을 쓴 이와 같은 그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서 선포해서 내가 바울보다 회심시킨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바울보다 더 큰 명성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울을 좀 눌러야 되겠구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시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러한 아이러니가 교회 안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툼과 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통해 구원받든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받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왜 자꾸 나를 통해 구원받아서 나를 통해 50명, 100명 받아서 내가 자꾸 영광을 받으려고 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저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면 우리 킹잼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침례 교단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른 교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자기를 통해서만, 그렇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 목사를 통해서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딱 이렇게 긋고 타인은 접근 금지, 이게 푯말을 딱 세워놓는 이런 사람이 특히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거를 소인배라 그러는 거예요. 짜잘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짜잘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은 대장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장부가 돼야지 이 짜잘한 소인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 많이 구원받게 해서 바울을 눌러야 되겠구나. 그럼 그의 코가 납작해지겠지 하고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오면 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금을 딱 긋고 접근 금지를 가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저도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하고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길을 터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주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 일만 제가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건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거 실패하고 자기 고향 다소로 물러가서 정말 무명의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누가 사도 바울을 픽업을 했어요? 바나바가 데리러 갔잖아요. 이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다 인도를 해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 훌륭한 그런 교사가 됐고, 결국 맨 끝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바울이 점점 훌륭해지고 바나바는 그 밑에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선배가 후배보다 못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사람의 눈에 보기엔 생겼는데 바나바가 하나도 어떻게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그릇이에요, 이 사람은. 나는 내가 한 것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주는 이와 같은 대장부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 침례교회 안에 킹잼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간에 많이 배출되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되세요? 선한 뜻으로 이렇게 하면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워준 줄 알고, 복음 때문에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힌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 선교사,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무언가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섬김, 이와 같은 그 지도자들, 이거를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의 마지막 그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줍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시기와 다툼으로 하든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참으로 기뻐하리라. 여러분, 지금 기뻐할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기뻐할 상황이에요? 기뻐할 상황 아니에요? 지금 낙심한 상황이에요? 절망에 빠진 상황이에요? 더구나 자기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다툼으로 어떻게든 자기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입을 열어서 로마 그 시내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 한번 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나 막 굴뚝같이 솟아오르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만 선포가 되면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과 그 다음에 이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 그렇죠, 나는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참아낼 수 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가 누리는 안락감, 그렇죠, 또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상한 심령, 또 명성이 쇠퇴되는 거,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거, 이런 모든 거 예수님의 복음만 선포될 수 있으면 난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높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높여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그렇죠, 불명예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표 역시 바울의 목표하고 똑같아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복음을 선포하는 데요. 1차적으로 복음,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데요. 그리고 또 어떤 데냐?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도록 세워주는 데가 교회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타고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교회는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은 형제 더 잘하라고 그렇게 자꾸 올려주는 데가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 선포, 그게 1차.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미국이든 아니면 한국이든 다 커다란 그런 교회들이 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들이 대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흘려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해서 창립자가 죽을 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복음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전통 껍데기들만 남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감옥에 갇혔든지 입을 열고 말을 할 수 있든지 자유롭게 행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복음만 선포되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최상의 가치를 지키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면 무지를 타파합니다. 마귀에 이렇게 가려서 눈이 멀었던 그 사람들 눈을 열어주게 돼요. 인간이 개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인간이 개조가 돼요. 여성의 권리가 신장이 돼요.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통해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최대한대로 올려주는 게 그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돼요? 국가가 번영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간 국가는 다 번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이 자동으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이런 복이 들어오면 열심히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가 잘 살게 되고 내가 잘 살게 되고 교회가 흥황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게 지금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토탈 트루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를 이 교회에서 목사가 입을 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폭포수처럼 흘러가게 될 때 나라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아니라 번영신학,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 하는 거 아닙니까? 번영신학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 일 안 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회주의가 지금 득세해서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남의 거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 사회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똑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서 인간이 개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간이 개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나가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그 사실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슬픈 걸 너무 좋아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냥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이 슬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건 원치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슬픈 때가 옵니다. 낙심할 때가 와요. 절망할 때가 반드시 오게 돼요. 너무 감정이 상하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이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이 수치당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외부에서 공격이 있어요. 내부에서 갈등이 있어요. 특히 목회라면 그런 일이 그냥 빈번하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예요.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 지난 한 2년 동안 어떤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저를 소환해서 그래서 이단성 조사를 한다 해서 이제 가서 조사를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단이 아니라 그럽니다. 저는 이단. 이단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핵심 교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게 이단이에요. 저는 이단이 아니라 그 교단이 믿고 실행하는 것과 내가 믿고 실행하는 그 몇몇 부분이 그분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그분들이 표현을 이단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교회와 우리 침례교는 당연히 다른데 그럼 다르죠. 그 똑같으면 내가 장로교를 해야 하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우리 침례교인들은 사도신경 안 해요. 주기도만 안 합니다. 축도 안 합니다. 성경에 침례라고 성경 기록된 그 성경을 쓰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가르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여자 목사, 여자 장로 뭐 이런 거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침례교회는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그런 거 세우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르다. 그거를 그분들 표현은 그거를 이단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 가장 그분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뭐냐? 저는 성경의 영감과 성경의 보존을 믿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성경의 보존을 믿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이 땅에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다고 어떻게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냐 하고 하나 갖고 오라 그러면 저는 이 성경을 가져다 줄 거예요. 어떤 성경?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다가 이렇게 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저는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게 그분들하고 다른 거예요. 신약성경의 그 열쇠 구절이 하나도 빠지지 않은 없음이 하나도 없는 그 성경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믿는 게 아니라 지난 400년 이상 근본적인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미국의 근본적인 거의 모든 침례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믿고 이 성경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 자신의 개인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예요. 맞습니까? 누가 이걸 보장해줘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믿냐?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지난 4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번역된 그런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 킹제임 성경이잖아요. 얼마나 팔렸냐? 적어도 50억 부에서 100부가 인쇄돼서 팔렸어요. 모든 교단의 신학 다 뭘로 성립이 됐어요? 킹제임 성경으로 성립이 됐어요. 모든 교리적 선언 다 뭐로 성립이 됐어요? 킹제임 성경으로 성립이 됐어요.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 땅에 이 땅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성경이 뭐예요? 영어 킹제임 성경이에요. 서천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이 땅 인천에 어떤 성경 가지고 들어왔어요? 영어 킹제임 성경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5대양 6대주 복음 선포 어떤 성경으로 했어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뭘로 했어요?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 했습니다. 모든 신학과 교리 이런 모든 거 어떤 성경으로 성립이 됐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1647년 청교도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거기에서 이 청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성경의 완벽한 보존을 믿으며, 그렇죠, 그 완벽히 보존된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 성경, 1647년 청교도 선조들의 손에 들려있던 그 성경,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었던 그 성경, 스펄전이 믿었던 그 성경,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믿었던 그 성경, 그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도 그렇게 증언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지 않는, 그게 다 서로 자유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내 자유고, 그렇게 안 믿는 건 여러분의 자유고. 예.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많은 조롱과 멸시. 야, 저렇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사람이 다 실수가 하는데 어떻게 실수하지 않는 그런 성경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렇게 자꾸 묻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법정에도 가서 수치도 당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되고, 킹잼성이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이 저걸 완전한 성경이라 그래.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바울처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아주 킹제임성이 엄청 나쁘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나쁜 거 가서 살펴보니까 이게 맞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핍박당하고 하여튼 이렇게 멸시당하고 개인적으로는 잠도 못할 정도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잘 정도로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한 2년 반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지금 읽어보니까 어떻게 거칠어도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예수님만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높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천년 만에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끝나는 거지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 선포가 되면 영어로 I am okay,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높여지고 예수님의 보존해 주신 말씀만 높여지면 여러분도 오케이? 네. 오케이. 네. 그렇죠. 오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사람들의 매이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초를 당해요. 잠을 못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도 빠지지 않는 이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앞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 그렇죠? 이런 거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생기게 되는데 많은 경우 그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그런 일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는 원치 않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물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그게 결혼 생활이 됐든 자식들 속을 썩이는 그런 일이 됐든 하여튼 어떤 핍박이 됐든 고난이 됐든 그거를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